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정보전 부대를 신설했다고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어제 러시아 의회에서 선전을 영리하고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정보전 부대 신설을 공개했습니다. 블라디미르 샤마노프 러시아 하원 국방위원장은 인테르팍스 통신에 정보전 부대의 임무는 국방시설을 보호하고 적의 사이버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빅토르 오제로프 상원 국방위원장도 정보부대가 러시아의 자료 시스템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뿐 해외를 대상으로 어떠한 해킹 공격도 벌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등 서방국들이 러시아의 해킹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이 같은 부대의 존재를 공식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쇼이구 장관은 러시아군이 지난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41기 등 새로운 무기들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쿠릴 열도 7명 북방 영토에 군사력을 증강하려는 러시아의 계획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러시아의 행동을 면밀히 감시하며 정보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올해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을 포함해 남쿠릴 열도에 사단 규모 군 병력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스가 장관은 만일 북방 영토에 러시아 병력 강화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일본의 입장에 반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러시아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다음 달 20일 도쿄에서 열리는 양국 국방 외교 장관 회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루이스 비데가라의 멕시코 외무장관은 오늘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미국 정부의 최근 조치들에 대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멕시코 정부와 국민들은 다른 정부가 일방적으로 단행하는 조치들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비데가라이 장관의 이런 발언은 오늘로 예정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의 방문을 앞두고 나온 것입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1일 미국 내 모든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 적용할 수 있는 추방 지침 등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오늘 시리아 평화회담이 재개된 가운데 스테판 데 미스투라 유엔 시리아 특사가 시리아 정부 협상 대표들과 내전 종식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스투라 특사는 정부 대표들과 만남 뒤 오늘 시리아 반군 협상 대표와도 면담할 계획입니다. 미스투라 특사는 앞서 어제 양측 간 평행선에 당장 돌파구가 보이지는 않지만 평화 계획으로 진전을 이루기 위한 정치적 여지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내전 당사자들이 제네바에서 마지막으로 만난 건 9개월 전으로 당시 회담은 휴전협정 위반이 거듭돼 자초됐습니다. 미스투라 특사는 협상 재개 성공은 내전 당사자들의 휴전 준수 여부에 달려 있다며 러시아와 터키가 취약한 휴전이 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군이 오늘 미국 주도 연합군의 공습 지원을 받아 모술 공항을 공격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R이 장악하고 있는 모술 서부를 탈환하기 위한 결정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모술 공항을 겨냥한 이번 총 공세에는 이라크 경찰과 내무부 최정예 신속 대응군이 합류했습니다. 이라크군은 공격용 헬기 등이 지상군을 위한 진로를 확보하는 동안 공항에 집중 포격을 가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미국 주도 연합군은 공습과 자문관 등으로 이라크군을 지원해 왔습니다. 미군은 오늘 장갑차에 탑승한 채 이라크군과 함께 공항으로 전격했습니다. 미군은 현재 모슬에 약 2천 명의 ISIL 반군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파키스탄 동부 지역에서 오늘 대형 폭발이 발생해 적어도 8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폭발은 동부 도시 라호르의 한 고급 시장에서 발생한 가운데 파키스탄 관리들은 아직 폭발의 원인이 분명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폭발은 파키스탄 당국이 처음으로 테러 위협을 근절하기 위한 전국적인 군사 작전을 개시한 지 하루 만에 벌어졌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최근 자살 폭탄과 반군들에 의한 공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에만 130여 명이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의 이은경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이 드넓은 우주에서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공간 낭비다. 미국의 유명한 천문학자였던 칼 세이건의 이야기인데요. 아직 확증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지구처럼 생명체가 살 수도 있는 조건을 갖춘 행성 7개가 한꺼번에 발견돼 과학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번 발견은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국제연구팀이 나사의 스피처 우주망원경을 통해 관측 분석했는데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를 포함한 8개의 행성이 도는 것처럼 이 트라피스트1이라는 항성을 중심으로 지구와 비슷한 크기의 행성 7개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질량이나 밀도 또 온도까지 지구와 비슷해 이 생명체 생존의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것도 얼음이나 수증기 형태가 아니라 액체 형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행성이 발견된 것 수차례 있었는데요. 태양계와 비슷한 행성 7개가 한꺼번에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번 발견만으로 생명체의 존재를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조건을 갖춘 행성들이 우주에 수없이 많다는 점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추론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4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2월 24일 금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8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 정도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7도에서 영상 5도, 신의주 영하 8도에서 영상 4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7도에서 영상 5도, 함흥 영하 7도에서 영상 6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7도에서 영상 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The Association의 곡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 사랑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Never My Love 함께 감상해 보시죠.
to spend your whole life with m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 주변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 배상으로 2억 7,600만 달러를 일본 정부가 지급하라는 현지 법원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965년부터 끌어온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정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극동지역 쿠릴열도 북방영토에 연내 사단급 병력을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이 즉각 항의하고 나섰고요. 이어서 미 해군 항공모함 칼빈슨함의 남중국해 활동에 대해서 오늘 중국 국방부가 내놓은 비판 성명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주일 미군기지 주변의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일본 정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네요.
네, 일본의 나하 지방재판소 오키나와 지부는 오늘 이 지역에 있는 가데나 미 공군기지 주변의 5개 시정촌 주민 2만 2천여 명에게 이 항공기 이착륙 소음 피해 배상으로 301억 9,800만 엔, 미국 돈으로 약 2억 6천 700만 달러를 일본 정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과 NHK 방송을 비롯한 현지 언론은 지난해 비슷한 문제로 가와가와현에서 약 82억 엔, 7,200만 달러 배상 결정이 나왔던 것보다 훨씬 높은 역대 최고액 판결을 기록하게 됐다고 일제히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역대 최고액의 피해 배상이라는 건 말고도 현지 법원이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게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오늘 판결과 관련해서 지난 1965년부터 기지 주변 소음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존재해왔지만 일본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해왔다면서 이번 판결은 늦게나마 이런 상황을 개선하는 의미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예, 1965년 부터니까 50년 이상을 끌어왔던 문제네요.
맞습니다. 이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기지는 미 제5공군 제18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는 미 태평양 공군 산하 최대 시설인데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1945년 무렵에 처음 조성된 뒤에 이 한국 전쟁 때부터 미군의 아시아 태평양 거점 시설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한국 전쟁 때 원산 상륙 작전에 투입된 미 공군 B-29 폭격기가 공습을 위해서 뜨고 내렸던 곳이 바로 이 가데나 기지인데요. 이 규모가 큰 만큼 미 공군과 해병대 항공단 또 미 육군 항공사령부 소속 비행기들의 이착륙 횟수가 많아서 인근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꾸준하게 주장해왔습니다. 지난 1982년 첫 소송이 제기됐었고요. 그동안 두 차례 배상 판결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역대 최고액으로 세 번째 배상이 결정된 겁니다.
네.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이미 두 번이나 배상을 했는데 이번에 역대 그 최고액수의 배상액이 또 나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참가한 가데나 기지 주변 주민들은 청각 이상과 만성 불면증을 비롯한 이 건강 이상에 대한 의학 자료와 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항공기 소음이 원인인 각종 질환에 대한 치료 비용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건데요. 이 법원은 주민들의 이 같은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두 차례 배상이 이 단순한 소음 피해에 대한 위로금 성격이었다. 이번 판결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건강상의 피해를 메울 수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현지 매체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배상금 지금 말고도 주민들이 요구했던 게 또 있다고요?
네. 이 가데나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은 이번 소송에서 이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 사이에는 미군 항공기가 뜨고 내리지 못하게 해달라고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요구에 대해서는 미군기의 운항 권한이 미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제한할 수 없다는 이 피고 측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 같은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예. 때문에 오키나와 주민들은 그 현지의 미군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습니다. 일본 가장 남쪽에 위치한 오키나와현은 일본 국토 전체 면적의 0.6%에 불과하지만 주일 미군 시설의 74% 이상이 몰려 있는데요. 현지 주민들은 미군 기지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공해로 인한 환경 오염 피해 말고도 최근에 미군 장병이나 군속에 의한 범죄 사례가 잇따르면서 미군 기지를 폐쇄하고 주둔 병력이 전면적으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미군 당국과의 합의로 인근 후텐마 미군 비행장을 가까운 해노코 해안에 새로 지어서 옮기기로 하고 지난 6일 기초공사를 시작했는데요. 주민들은 이에 대한 반대 집회를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오키나와현 지사가 지난 13일 이 해안 매립공사 승인을 취소했지만 일본의 중앙정부는 이에 맞서서 공사를 강행할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쿠릴 열도에 사단급 병력을 배치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어제 러시아 의회의 하원격인 국가두마에 출석해서 국경 방어 계획을 의원들에게 설명했는데요. 이 극동 지역 섬 방위와 관련해서 이 쿠릴 열도를 포함한 우리 러시아의 섬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히고 연내에 사단 규모 병력을 쿠릴 열도 남쪽 4개 섬에 배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현지에는 러시아군 병력 3,500명 이상이 주둔하고 있는데요. 이 러시아 극동군 1개 사단 병력은 최소한 5,000명 이상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 지역 병력 규모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예. 그 해당 지역이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섬들이죠.
그렇습니다. 이 쿠릴 열도는 러시아 극동부의 캄차카반도와 일본 북쪽 홋카이도 사이에 줄지어 있는 섬들인데요. 이 러시아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 섬들 가운데 지리적으로 자국에 가까운 네 곳을 북방 영토라고 부르면서 영유권을 꾸준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아베 신조 총리의 2차 집권 이후 일본 정부는 이 북방 영토 반환을 외무성에 주관하는 최고의 국정과제 하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는 러시아 땅이지만 일본이 계속 돌려달라고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이 섬들은 캄차카반도와는 한참 떨어져 있지만 일본 쪽에는 거의 붙어 있어서 이 지리적 환경으로만 보면 일본이 쉽사리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와 언론은 이런 지리적 문화적 배경을 지속적으로 내세워왔지만 이 러시아는 이곳의 주민 이주 사업 계속 진행해 와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러시아인들이 지금은 17,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본 정부가 이곳을 일본 쪽에 반환하면 이 러시아 출신 주민들의 자치구를 선포해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연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일본 방문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양국 정상이 타협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한 지난주 초중등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 초안에 이 북방 영토 쿠릴 열도와 다케시마 독도, 센카쿠 열도, 다오이다오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명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쿠릴 열도에 러시아가 병력을 새로 배치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일본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신규 병력 배치 계획이 알려진 당일 고스키 도요이사 러시아 주재 일본 대사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일본의 입장과 맞지 않는 조치라서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한 이와 별도로 공식 외교 경로를 통해서 러시아 당국에 항의했는데요.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북방 4개 섬은 우리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우리나라의 입장과 상반돼서 유감이라는 취지로 러시아 측에 항의를 전달했다고 밝히고 이번 사안과 관련한 정보를 꾸준하게 수집하면서 러시아 측에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가 장관은 이어서 다음 달로 예정된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외교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국방부가 미 항공모함의 남중국해 활동에 항의했다고요?
네, 중국 국방부는 미 해군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지난주 토요일부터 이 항행의 자유 작전 수행을 위해서 남중국해 일대에 진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면서 비판적인 성명을 내놨습니다. 런고창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남중국해 주변 지역은 전반적으로 평화롭고 안정된 상황이라면서 이 칼빈슨함의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중국 측이 비판한 미 항공모함의 이 항행의 자유작전이라는 게 뭔가요?
예, 중국 대륙 남쪽과 베트남 서쪽 해안 그리고 필리핀과 타이완 같은 섬나라들로 둘러싸인 이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해서 이 중국이 꾸준하게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이웃나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지난해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가 이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무효라고 판결했지만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남중국해 일대에 인공섬을 만들어서 군사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 함정이 이 남중국해를 통과함으로써 일대 해역이 공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하는 것이 바로 항행의 자유 작전입니다. 미군 당국은 이번에 이 칼빈슨 항공모함이 이 중국이 만들어 놓은 인공섬들의 12해리 안쪽까지 가까이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중국은 남중국해 일대에 군사 시설 구축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의 건설 중인 미사일 발사 기지가 완공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최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에 있는 인공섬에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구조물 24개를 거의 완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첫 중국산 항공모함도 남중국해에 곧 배치될 예정이다 이런 소식도 있었죠.
맞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화요일 관영 CCTV를 통해서 자체 기술로 만드는 첫 항공모함인 산둥함의 건조 현장을 공개했는데요. 올해 안에 진수식을 열 수 있을 것으로 CCTV는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영 인민일보는 이 산둥함의 운영 계획을 소개하면서 복잡한 남중국해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 해군의 새 항공모함 기지를 남부 지역으로 확정했다고 이달 초 전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트럼프 행정부가 성전환 학생들의 화장실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폐기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린 뒤에 최근 지역구를 방문한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유권자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조만간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내일로 5주가 되는데요. 그동안 이전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일이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정책을 폐지하기 위한 조처에 들어갔는가 하면은 이 오바마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중단시켰던 키스톤 엑셀 송유관과 다코타 액세스 송유관 건설이 재개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소수자 권리에 대한 정부 지침을 뒤집었는데요.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성전환 학생들의 화장실 이용 권리를 다시 제한한 겁니다.
네. 자, 먼저 이 트랜스젠더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뭐 남자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이 여자라고 생각한다든가 또 신체적으로는 여자지만 정신적으로 남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이 트랜스젠더라고 하는데요. 이 보통 한국어로는 이 성전환자라고 부르죠.
예.
이 성전환자 가운데는 수술을 통해서 이 신체적으로 성을 완전히 바꾼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그 성전환자들이 화장실을 사용할 때 어떤 화장실을 사용해야 할 것인가, 바로 이 점이 쟁점이 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출생 증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 타고난 성을 따라야 하느냐, 아니면 정신적으로 본인이 인지하는 성을 따라야 하느냐 하는 건데요. 성전환자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성에 따라서 화장실을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바락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는 미국 내 공립학교에서 성전환 학생들이 이 본인이 생각하는 성에 따라서 화장실을 쓰게 하라는 지침을 내렸는데요. 당시 이 지침은 성소수자 권리운동에서 큰 승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 지침을 폐기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 출생증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화장실을 써야 한다는 거죠. 미국 교육부와 법무부가 어제 이 미국 내 공립학교에 이런 새 지침을 담은 서한을 보냈습니다.
네, 자, 이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의 지침을 폐기한 이유가 뭘까요?
네,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서라고 설명했는데요. 또 이전 행정부 지침으로 소송이 걸려있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문제는 연방정부가 아니라 주정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는데요. 스파이서 대변인의 말입니다.
I've made this clear and the president's made it clear throughout the campaign that he is a firm believer in states' rights and that certain issues like this are not.
네, 스파이서 대변인은 앞서 선거운동 기간에 밝혔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주의 권리에 대한 신봉자라고 말했는데요. 이런 화장실 문제 등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또 오바마 행정부의 화장실 관련 지침을 검토한 결과 법적 문제와 절차상의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이 성전환자의 화장실 권리에 대한 지침을 내린 게 지난 5월이었죠?
그렇습니다. 당시 교육부와 법무부가 미국의 각급 공립학교에 보낸 서한에서 성전환자들이 원하는 화장실을 사용하게 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사실 이런 지침은 뭐 법적으로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행정부는 지침을 따르지 않는 학교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성전환자가 어떤 화장실을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 이게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이 본인이 생각하는 성에 따라서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성전환자에 대한 차별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오바마 행정부는 이 화장실 사용 지침을 내리면서 교육 분야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연방 법 조항을 인용했는데요. 이 조항이 이 남녀 차별뿐만이 아니라 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에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환자들의 인권 차원에서 원하는 화장실을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자,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죠.
네, 맞습니다. 성전환자들의 권리만이 아니라 이 다른 학생들의 권리도 중요하다면서 반발이 나왔는데요. 이 다른 학생들의 경우 사생활 침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학생들이 성전환 학생과 같은 화장실을 쓰는 걸 꺼린다는 주장인데요. 성전환 학생 본인은 여자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 신체적으로는 남자니까 위협이나 사생활 침해로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범죄자들이 여자 옷을 입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있다가 성폭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예, 자, 결국은 권리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성전환 학생의 화장실 사용 권리에 대한 지침을 뒤집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뭐 보수 운동가들 사이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전 오바마 행정부의 지침은 다른 학생들의 존엄성을 해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성 전환자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인권단체 등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화장실 문제는 이 각 주에서 정할 문제가 아니고 연방정부 차원에서 다뤄야 할 이 민권 문제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유명 텔레비전 프로그램 진행자로 동성애자이기도 한 엘렌 디 제너러스 씨 등 여러 유명 인사도 화장실 사용 문제는 인권 문제라면서 반발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볼 텐데요. 미 연방의회가 이번 주는 쉰다고 합니다. 지난 월요일 20일에 연방 공휴일인 대통령의 날을 끼고 이번 주 내내 휴회한 뒤에 다음 주에 다시 문을 연다고 하는데요. 자, 많은 의원들이 현재 지역구에서 타운홀 미팅을 갖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타운홀 미팅이라는 건 마을 회관 같은 곳에 모여서 이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 그런 자리를 말하는데요. 지난해 선거에서 지역 대표로 선출된 미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지역구를 찾아서 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설명하거나 자신의 선거 공약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이 주민들에게 설명할 기회로 삼고 있는 겁니다. 또 주민들 역시 정부가 시행하는 새로운 정책에 관해서 이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 최근 일부 타운홀 미팅에서 주민들이 이 고성을 지르는 등 이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 주민들과의 대화의 자리가 이렇게 험악하게 돌변한 이유가 뭡니까?
네, 바로 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지역구 의원들을 향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정당인 이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타운홀 미팅 자리에서 이 항의하는 사람이 많았는데요. 이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 제도, 그러니까 이 오바마 케어를 이 트럼프 행정부가 폐지하려는 데 대해서 불만을 나타내거나 또 트럼프 행정부의 그 인준 과정과 관련해서 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장관에 지명됐다고 항의하는 그런 질문이 빗발치면서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의원들이 진땀을 흘리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네.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한 타운홀 미팅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오와주 출신의 척 그레슬리 의원이 이날 주민들과 만났는데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협소한데 많은 사람이 모이면서 뭐 80명 정도는 되돌아가야 했고요. 뭐 100명 정도만이 입장했다고 하는데요.
예.
회의가 시작되자 이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사람이 나오는 등 일상적인 타운홀 미팅과는 달리 이 주민들의 분노가 들끓는 그런 타운홀 미팅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일부 타운홀 미팅의 분위기가 과격하게 흐르면서 결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언급을 했죠.
맞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화요일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이른바 이 화난 군중이라고 불리는 사람 가운데 많은 경우는 진보 운동가들이 동원한 사람들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의원의 말을 듣고 싶어하는 진짜 이 지역 주민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는 진영에서 이 사람들을 모아서 일부러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겁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말도 안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또 뭐 일리가 있다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글을 남기기 바로 전에 이 보수 성향의 매체인 폭스 뉴스에서 현재 논란이 되는 타운홀 미팅에 관한 방송을 내보냈는데 취재를 한 기자가 타운홀 미팅에서 보여진 일부 혼란들은 과거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을 주도했던 이 진보 운동가들이 연출한 상황이었다고 이런 또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타운홀 미팅을 주최한 의원들의 반응은 어떤지요?
네, 공화당 소속으로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회 위원장인 제이슨 체이피츠 의원은 이달 초 이 자신의 타운홀 미팅에 나타난 반대자들은 지역 주민이 아니라 다른 주에서 온 선동가들이었다고 밝혔는데요. 체이피츠 의원은 지역 언론에 이런 상황들은 지역 주민이 가진 우려를 보여주기보다는 타운홀 미팅을 방해하고 위협하기 위해서 돈을 받고 동원된 사람들의 이 선동 행위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뉴저지 출신인 톰 맥아더 의원은 지역 주민들을 직접 만나는 대신에 전화로 또 대화를 진행했는데요. 최근 일부 타운홀 미팅에서 고성 요가고 또 현 정부를 반대하는 집단의 방해가 이뤄지는 상황이라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없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이런 상황을 꼭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죠.
네, 지난 주말 지역구인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타운홀 미팅을 가진 마크 샌포드 하원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반대자들의 반발이 있긴 했지만 이 모두가 같은 관점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다른 관점의 사람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많은 토론이 오가면서 회의가 3시간 30분가량 진행됐지만 이런 장시간의 토론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조만간 오를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이틀 동안 이 정기회의를 가졌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회의였는데 어제 그 회의록이 공개됐습니다. 이 공개된 회의록을 보면요. 연준 위원들은 상당히 이른 시일에 기준금리를 올려야 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기구인데요. 바로 이 기준금리를 정하는 곳입니다.
네, 이 상당히 이른 시일이라는 게 언제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게 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 연준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갈렸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적했습니다. 일부 위원은 또 이 실업률이 연준의 목표인 4% 이하로 떨어질 것을 우려했는데요. 미국 실업률은 지난해 12월에 4.7%였는데 1월에는 4.8%로 오른 바 있죠. 경제 전문가들은 연준이 6월에 이 기준금리를 한 차례 올릴 것으로 전망해왔습니다.
네, 이 연준 위원들이 오는 3월 중순에 또다시 만나는데 어떻습니까?
네, 뭐 3월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연준은 지난해 12월에 기준 금리를 0.5%에서 0.75%대로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당시 그 연준이 기준 금리를 올린 건 1년 만이었는데요.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민간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민간은행이 내야 하는 이자율을 말하죠. 중앙은행은 경기가 나쁘면 기준금리를 낮춰서 시중에 돈을 풀고 반대로 경기가 좋으면 기준금리를 높여서 돈을 걷어들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켈리 클락슨의 노래입니다. Because of You, 당신 때문에 사랑의 아픔을 깨달았다라는 내용의 노래 함께 들어보시죠.
Because of you, I never strayed too far from the sun.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연계됐다는 논란으로 물러난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의 후임으로 H.R. 맥메스터 육군 중장을 임명했습니다. 이로써 출범 한 달도 채 안 돼 안보 사령탑 공백 사태를 맞았던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수습 국면에 들어갔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최근 뉴스의 중심이 되고 있는 국가안보회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가안보회의 설립 배경.
미국의 국가안보회의는 1947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절에 설치된 대통령 자문기구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미국 안에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외교 전략과 국방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 의회가 국가안보법을 제정해 필요한 골격을 마련해 탄생한 게 바로 국가안보회의입니다. 이후 국가안보회의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에게 국가안보, 외교 정책과 관련된 모든 현안에 대해 조언하고 자문하며 최고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돕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국가안보회의 구성.
미국의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 NSC의 인원이나 규모, 활동 범위 등에 대해 폭넓은 재량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NSC의 규모를 크게 확대하고 NSC에 상당히 의존하는 대통령도 있고요. 반대로 인원을 대폭 축소하고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대통령들도 있었습니다. 일단 국가안보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이 돼서 회의를 주재합니다. 그리고 부통령과 국무장관, 국방장관, 에너지부 장관은 모든 회의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당연직 상임위원들이고 국가안보회의 보좌관과 재무장관은 비상임위원들입니다. 역대 행정부들은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합참의장은 군사자문, 국가정보국장은 정보자문, 마약정책국장은 마약약물자문으로 모든 회의에 참석시켜왔습니다. 그리고 백악관 비서실장과 대통령 고문, 경제정책 보좌관들은 정기적으로 NSC 회의에 참석하게 했고 법무장관과 UN 대사 등은 필요에 따라 NSC 회의에 초대해왔습니다. This is the organization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지난 1월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한 지 열흘도 채 안 돼 국가안보회의 조직을 개편하는 내용의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현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웹사이트에는 조직 구성이나 자세한 관련 정보가 전혀 올라와 있지 않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국가안보회의 조직 개편에는 백악관 수석 전략가 겸 고문은 NSC의 모든 회의에 반드시 참석하고 반면 지금까지 상임위원들로 모든 회의에 참석해왔던 국가정보국장과 합참의장은 필요할 때만 부른다는 내용이 포함돼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현재 백악관 수석 전략가 겸 고문을 맡고 있는 스티브 배너는 인종, 성차별, 반유대주의 등을 표방하는 대한 우파의 대표적 인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런 인물이 국가 외교 안보와 군사 정책의 최고 회의체인 NSC에 합류하고 국방과 안보의 핵심 인물들인 합참 의장과 국가정보국장을 비정규 위원들로 돌린다는 것에 대해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하는 일.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흔히 줄여서 국가안보 보좌관이라고도 합니다. 국가안보 보좌관은 대통령과 국가안보회의 참석자들에게 국가안보 현안과 관련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설명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국가안보회의에서는 부통령이나 국무장관이 아니라 국가안보보좌관이 의장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요. 국가안보보좌관의 영향력이나 역할은 각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나 국정 방침에 따라 또 보좌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인물은 본인의 정치 신념이나 철학이 아니라 국가 이익을 우선시해 대통령에게 정직한 정책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역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미국의 초대 국가안보 보좌관은 1953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발탁한 로버트 커틀러 보좌관이고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임명한 제8대 헨리 키신저 국가안보 보좌관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국가안보회의를 연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1973년 9월 국무장관에 임명되면서 1975년 11월까지 약 2년간 국무장관과 국가안보 보좌관을 동시에 수행한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국가안보 보좌관직을 수행한 인물은 헨리 키신저로 2478일, 그러니까 6년 9개월가량 재임했고요. 역대 최단명한 국가안보 보좌관은 취임 24일 만에 낙마한 트럼프 대통령이 발탁한 마이클 플린 전 보좌관입니다.
National Security Advisor Michael Flynn has resigned, the White House said late Monday. Flynn's future at the White House.
지난 2월 13일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전격 사임했다는 보도 들으셨는데요. 플린 전 보좌관은 취임도 하기 전에 러시아 정부와 부적절하게 접촉해 왔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것과 관련해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중인데요. 플린 보좌관이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와 경제 제재 해제를 논의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플린 보좌관의 후임으로 HR 맥메스터 육군 중장을 임명했는데요. 출범하자마자 크게 휘청거렸던 트럼프 행정부 안보팀이 새로운 국가안보 보좌관에 맞아 앞으로 어떤 안보 정책들을 펼쳐볼지 지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국가안보회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 divvy up, to divvy up입니다. 그럼 어드레스와 대뇨리 나눈 대화를 들어보시죠. Listen carefully.
The electric bill came yesterday, and it came out to $50.75.
Yikes. That's higher than last month. Maybe it's because we used the heater more this month.
Possibly. Let's find ways to reduce the bill and save energy. Also, when you get home today after work, let's split the bill in half.
Yes, for sure. Thanks for reminding me. We'll divvy it up tonight.
네, 본문에서 어드리스가 다니엘에게 Hey, the electricity bill came yesterday. 전기요금 청구서가 어제 왔어. And it came out to $50.75. 그런데 요금이 $50 75센트나 되지 뭐야? 라며 걱정스럽게 말을 하네요. 대니얼은 매우 놀라며 야 지난달보다 더 많이 나왔네. 아, 우리가 아마 이번 달에 난방기를 더 많이 써서 그런 것 같아 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러자 어드리스가 possibly 그럴 만도 하지 요금을 줄이고 에너지도 아낄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어서 Also, when you get home today after work, let's split the bill in half. 또 일 끝나고 돌아오면 요금을 반으로 나눠야겠다라고 하네요. 대니얼이 Yes, for sure. 그래, 물론이지. 말해줘서 고마워. We'll divvy it up tonight. 오늘 밤에 나누자라고 하자 어드레스가 고마워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The electric bill came yesterday, and it came out to $50.75.
Yikes, that's higher than last month. Maybe it's because we used the heater more this month.
Possibly. Let's find ways to reduce the bill and save energy. Also, when you get home today after work, let's split the bill in half.
Yes, for sure. Thanks for reminding me. We'll divvy it up tonight.
Today's phrase is divvy, D-I-V-V-Y, up, U-P, divvy, up. So when you divvy something up, especially money, it means that you divide the money between a number of people depending on each person's portion. Divvy up은 각자 몫에 따라 돈을 나눌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So basically, when you divvy up money, you're splitting the money. 네, split the money도 이와 비슷한 의미고요. Divvy는 동사로 분배하다, 명사로는 몫이나 배당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에 up, up이 붙게 되면 무엇 무엇을 나누다, 누구누구에게 몫을 주다라는 뜻이 됩니다. 특히 돈을 분배하는 경우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각자 분담해야 할 몫을 나누는 경우에도 이 표현을 사용할 수 있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친구들 여럿이서 함께 밥을 먹고 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you can say, Why don't we divvy up the bill? 또는 Let's split the bill. 돈을 나눠서 내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영어 표현 divvy up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The electric bill came yesterday, and it came out to $50.75.
Yikes, that's higher than last month. Maybe it's because we used the heater more this month.
Possibly. Let's find ways to reduce the bill and save energy. Also, when you get home today after work, let's split the bill in half.
Yes, for sure. Thanks for reminding me. We'll divvy it up tonight.
오늘 배우신 영어 표현, divvy up, 돈을 나눠내다, 분배하다 라는 뜻입니다. Keep on practicing.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렌카가 부른 Skip Alone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So tired of feeling blue Such a heavy weight on you So shake it off and make your way to somewhere different To somewhere different Oh no, now you're leaving me Oh what will you do All alone in the big bad world But I'm not worried, no Cause you're gonna skip out Why merrily, baby, you're gonna revel in hating what's going on, and you're like a sugar bomb.
Yoksa sok onul. Yoksa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685년 2월 23일 오늘. 오라토리오 메시아와 수상음악 등으로 유명한 바로크 시대의 대표 작곡가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헨델이 독일의 할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음악에 뛰어난 재능을 보인 헨델은 의사였던 아버지의 권유로 할레 대학에서 법을 공부합니다. 하지만 헨델은 교회에서 오르간 연주자로 일하며 음악 공부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헨델은 18살 때 독일의 오페라 중심지인 함부르크로 이전해 오페라 극장에서 바이올린 단원으로 활동합니다. 그리고 이때 헨델은 그의 첫 오페라 작품인 알미라를 무대에 올려 대성공을 거둡니다. 21살 때 헨델은 오페라의 고향인 이탈리아로 갔고 그곳에서 당대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며 작곡가였던 아르칸젤로 코렐리의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어 헨델은 유럽 여러 나라로 여행을 다니며 다수의 오페라와 오라토리오를 작곡합니다. 이후 오페라보다 오라토리오에 더 관심을 갖게 된 헨델은 1742년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작곡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게 됩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와 함께 바로크 시대의 대표 음악가로 손꼽히는 헨델. 그는 오늘날까지 음악의 어머니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1986년 2월 23일 오늘.
начатой в апреле 1985 года перестройки. Трудный потому, что мы напрямую столкнулись с рядом острейших проблем.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인 고르바초프가 이날 열린 제27차 공산당 대회에서 개혁이라는 뜻의 페레스트로이카를 주장했습니다.
To tackle these ills and to revive a decrepit economy, Gorbachev called for reconstruction or perestroika and a new spirit of honesty.
이제 소련도 국가가 경제를 움직일 것이 아니라 개인도 기업에 참여하고 시장의 원리에 따라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자본주의적인 요소들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소련의 변화에 전 세계는 환영의 뜻을 보냈습니다. 이때부터 소련은 변화를 시작했고 고르바초프는 1991년 연방 대통령에서 물러날 때까지 소련의 개혁을 주도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